오늘은 은혜로 이렇게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 저는 제일 첫째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두 곳은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궁궐 같은 큰 집에서 안 살아도 괜찮아요. 움막같이 작은 집에서 다 옴짝달싹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은혜가 없고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전에 그 은혜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호의나 혜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호의나 혜택을 은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것이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도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버거운 문제로 부딪혀서 정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지금 가면 이 팔레스타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들레헴에 꼭 가게 되고요. 또 한 번쯤은 하룻밤 정도는 이 베들레헴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혹시 가게 되시거든, 이 베들레헴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길거리를 좀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큰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렵고 가난한 아주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함께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하는데 모압이라는 땅에 이주를 해갑니다. 나름대로 좀 살기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주를 해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1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떠나온 이 모압이라는 곳이 그런 슬픔의 이야기가 전개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인생의 뼈아픈 눈물의 골짜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알았다면 누가 가겠어요.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지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떠나왔던 이 모압이 그렇게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두 아들을 잃게 됐지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오르바와 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차피 나와 함께 있어봤자 고생만 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니까 그냥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냉큼하고 달려가지요. 돌아가는데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지요. 룻기를 보면 아주 슬픔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흉년의 이야기, 또 떠남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주해서 낯선 이방 땅에 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힘든 일이지만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떠나고 흉년, 가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별이라고 하는 정말 뼈아픈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 눕기를 통해서 전반부에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눕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놀라운 찬송과 축복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룻과 같은 슬픔의 가정들,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자꾸 무너져가고 가족 식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툼과 갈등은 계속되고 좀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그려내고 싶은데 좀처럼 인생이 행복하게 그려지지 않냐고 슬픔의 이야기만 계속 인생의 스토리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혀 희망이 없었던 룻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송과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찬송과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로 세우는 은혜로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왜 가정에 은혜가 필요한가? 왜 가정 안에 은혜가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다면 은혜로 세우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태초에 가정을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무엇보다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막하지요. 가족 식구들 간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막하지요. 이 관계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혹시 허물이 보여도 다 덮어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듯이 가정의 기초는 은혜에 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은혜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누구나 가정에 들어가면 긴장 해제되지 않아요? 무장 해제되지요. 그렇죠. 뭐 평소에는 사람들 만날 때는 아주 멋지게 분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그 화장도 다 지우고 화려하게 꾸며진 옷이나 뭐 이렇게 장식품들을 다 떼어놔야 되죠. 그리고요,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잖아요. 그죠?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헐렁한 아주 남방 같은 언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옷을 다, 후질그레한 옷을 입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다소곳하게 아주 잘 차려놓은 옷 입고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되게 계신가 보죠. 예. 아니요. 아마 여러분 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다 긴장 해제되지 않습니까? 무장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옷을 입잖아요.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옷도 안 입는 분도 있잖아요. 예, 집에 들어가서. 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서 아주 좋은 호텔에도 지내고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와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리 좋은지 어디 좋은 데를 다녀도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왜요? 그만큼 편한 곳이 가정이에요. 그만큼 편한 곳이 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그 약점과 단점과 심지어 죄성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릴 건 가리거든요. 감출 건 감추고요. 숨길 건 숨긴단 말이에요. 왜요?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성질 다 내지 않고 자기의 본색 다 드러내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다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거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감춘다고 감춰져요? 아니요. 약점, 단점, 심지어 죄성까지 적나라하게 다 노출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혹 약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다 가려주잖아요. 다 가려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문제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 없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정 안에 보면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화목한 가정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정말 그 은혜로 일으키는 그 가정, 은혜로 세우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찾아보면서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아야 해요. 아, 그 단순한 걸 왜 목사님 그걸 뭐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은혜를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불편한 것이 되고 서로 탓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얘기합니다. 자, 여기 룻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룻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감격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 여인은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뭐죠? 자격이 없는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러분 다 도시에 사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다 도시에 사셨습니까? 저는 촌놈인데, 예, 촌에서 커서 그 시골에 살다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늘 시키던 일이 있어요. 예, 커다란 푸대자루를 저한테 들려주고, 야, 따라다니면서 저 이삭 주워라. 떨어진 이삭들 다 주워라.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가서 놀러 가면 너무 신나겠는데 이삭 주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눈에 보는데요, 제 눈에는 이삭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삭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아, 이삭도 없는데 이삭 주우라고 한다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습이 못마땅한 나머지, 야야, 내가 할게. 저리 가라, 저리 가. 내가 할게. 그리고 아버지가 한 바퀴 쑥 돌고 오면 벌써 푸대자루에 가득히 이삭이 담겨 있어요. 와,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없었거든요. 이삭이 없어서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시더니 푸대자루에 이삭을 가득히 담아온 거예요. 가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경은 이삭 죽기 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 추수가 일어난 걸, 추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추수를 하는데 이 불쌍한 룻은 그릇을 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주우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또 혹시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웃기웃거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은혜를 베풀어요. 저는 가정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이삭이 있는 밭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이삭이 있는 밭.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아니, 없는데 자꾸 이삭을 주라고 해. 아, 우리 아버지는, 아,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못 시켜서 야단이야. 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삭이 없는데. 막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은혜의 이삭이 여기저기에 가득해요. 당장에 가끔 다퉈서 그렇지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예요. 부모 말 제대로 안 듣고 속 썩여서 그렇지 그래도 자녀들이 내 앞에 함께 있는 것 은혜예요.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함께 맛있는 막 멋스러운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놓은 건 아니지만 정말 아주 몇 가지 반찬을 놓고 있지만 그래도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내게 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은혜라는 이삭이 가득한 밭 아닙니까?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대단한 궁궐은 같은 집은 아니어도 조그마한 움막 같은 집이어도 정말 소중한 가족들이 내 곁에 있고 또 소중한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게 될 때. 그렇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경에 8절 9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를 주어요. 네 가지 은혜를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서 공급받아. 이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전적으로 충분히 책임져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혼자 이삭을 줍다 보면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 곁에서 함께 그 일을 진행하는 이들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동행자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요, 외롭지 않게 해주었죠. 또 다음에 세 번째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마라. 여기 건들지 마라는 것은 추근덕거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추근덕거리지 마라.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저희 집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리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막걸리요. 막걸리 통으로 한 두 통 정도를 가져다 놔야 돼요. 두 통. 왜냐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추수하는 날을 어떻게 다 알고 오며 가며 다 와요. 다 와서 가서 김치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시키기만 하고. 또 참견은 어지간히 참견들을 했어요. 야, 저거 좀 부대짜로 저쪽에다 옮겨놔. 왜 저기다 저기 갖다 놨냐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아저씨들 와가지고 또 막걸리 다 따라 맞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걸리 하다 보면 결국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주 짓궂어져요. 남자들이 술 취하면 결국 짓궂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이삭 죽기 하는 이 현장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추근덕거리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왜요? 여러분 이방여인이에요. 이방여인. 이방여인이 무시당하기 쉽죠. 더군다나 남편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땅도 아니고 기웃기웃 눈치 보다가 이삭 몇 개 주워가려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여인에게 이들이 얼마나 짓궂었을까요? 얼마나 그 여인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주 보호를 해준, 완전한 보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올 물을 마시게 해라 할게요. 물이 귀한 곳인데 그런데 물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려예요. 완전한 배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인 된 우리,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들을 책임져 주셨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우리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금방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을 때 갑자기 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해오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1절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온종일 노동에 생활고에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 외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의 말이 롯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의 힘듦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정말 필요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비판과 정죄의 소리요? 아니요. 칭찬과 위로의 소리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과 정죄를 하기보다는 칭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많아요. 비판과 정죄의 소리는 날카로운데 이 칭찬과 위로의 소리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의 소리는 닫고 오히려 칭찬과 위로의 소리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누시 있어야 할 자리, 행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묵묵히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고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묵묵히 충성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집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 귀찮다. 내가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아니하고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팽겨치고 살아간다면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 자리를 지키느냐를 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룻이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할 때 정말 그 생계를 위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들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으면서 내팽겨친 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해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요. 13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양심상 자격이 없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루처럼 겸손히 은혜를 사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에는요, 룻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입버릇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늘 가지고 살아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은혜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원망과 불평만 나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방 땅에서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 와 있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와 있지만 그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땅에 낯선 땅에 와 있는 거죠. 홀로 여인의 몸으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참 인생에 아주 기구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낮추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은혜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은혜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업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좀 긴데요. 주여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옹색하고 옹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보단 원망과 불평이 더 나오고 그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떠오르는 태양이 아침마다 솟구쳐 오르듯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람이 없고 일그러짐이 없게 하옵소서. 과거 룻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과거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일으켜 세우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서로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은혜로 일으켜 세우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가정과 교회임을 알아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찾아오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어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게 맡기신 작은 역할을 말없이 감당할 때 그 일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 하심이 은혜로 일으켜 세우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케냐 안경열 이해란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